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고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함께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 아이를 막론하고 모두의 귀를 기울이게 하는 특별한 주문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 주문이 뭔지를 아십니까? 그 주문이 바로 옛날 옛날 옛적에 라는 주문이라고 합니다. 옛날 옛날에 라고 하는 이 말만 나오면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사회학에서는 인간을 호모 픽투스라고 부르는데 그 뜻이 이야기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사는 인생이 커다란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각자가 자기 삶에서 저자가 되어서 이 각본이 없는 드라마를 하루하루 써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야기에 많은 호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동적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의 대부분을 이야기로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 족장들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사도들의 이야기, 그리고 교회들의 이야기 등 성경은 이야기 책이라고 해도 될 만큼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구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친숙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야기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구원에 어떤 일들을 펼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가르침의 대부분을 비유라는 이야기의 형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로이 비 주크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교사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분석한 책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서 가르치셨는데 그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법이 이야기, 즉 비유로 많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아시고 비유로 대부분의 가르침의 교수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천국에 대해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진리를 이야기 안에 잘 녹여놓으셔서 이 회중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이야기를 경험하라, 이야기로 경험하라 라고 하는 시리즈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예수님의 첫 비유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의 묶음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아하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이 천국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그리고 천국이 사람들에게 임하였을 때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천국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인 것입니다. 당시 농부가 저렇게 씨를 뿌리는 모습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씨를 뿌리는 방법이 바람을 등지고 씨를 흩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를 흩뿌린다고 하여서 산파라고도 하는데, 이 산파의 방법으로 씨앗을 뿌리게 되면 씨가 일정하게 밭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씨앗들이 바람을 타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덤불과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옥토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농부의 씨 뿌리는 행위가 그런데 이 천국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따로 19절에서 23절까지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해석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을 뜻하고, 또 각기 네 종류의 밭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각각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또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 자신이나, 또 넓게 적용을 하자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비유의 초점은 씨를 뿌리는 농부나 아니면 농부가 뿌리는 씨앗에 맞춰져 있지 않고, 씨앗을 받는 밭,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와 씨앗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씨앗을 받는 밭의 내용들이 본문에 많은 것입니다. 밭의 상태, 즉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각각 네 종류의 밭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할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잘 듣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네 종류의 밭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한 행동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다른 점입니다. 세상 나라의 힘은 말을 잘 듣는 것보다 말을 잘 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이 유능한 지도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 거의 전부가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연설로 사람들을 쥐락펴락하고 들었다 놨다 하는 말의 능력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굿 리스너가 아니라 굿 스피커가 바로 그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굿 스피커가 아니라 굿 리스너가 되어야 합니다. 말을 잘 듣는 것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바로 천국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뺏길 것이냐가 결정돼야 하니 잘 들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제일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 잘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말이 스피치를 의미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방식이 설교라는 일방적인 선포의 방식입니다. 질문할 기회 그리고 궁금해서 손 들고 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쏟아붓는 방식이 바로 설교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입을 닫고 귀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봐서 아다시피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 시작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는데 그 뿌려진 씨앗들 모두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만일 농부가 씨를 뿌리는 대로 전부 다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천국이라면 오늘 본문은 8절 달 한 절로 딱 끝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옥토고 씨를 뿌리니 열매가 달렸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전개 방식이 전개 내용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 밭이 등장하고 이 밭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지를 일단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말씀의 열매를 맺는 옥토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밭의 사람은 길가 사람입니다. 이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길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시에 씨 뿌리는 방법은 바람을 등에 지고 뿌리는 산파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바람을 타고 밭 사이에 있는 길가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행인들의 걸음 때문에 단단하여질 대로 단단하여 굳어진 이 땅 때문에 씨가 이 땅 안으로 깊이 스며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자신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자신의 주관 등으로 단단히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마음으로 받지를 못하고 튕겨 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공부하신 목사님이 자유주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사실로 믿지 않고 기적이 갖는 교훈을 가르치고 설교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본문이 나오면 홍해를 진짜 바다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는 여러 고난과 역경의 상징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고난의 상징인 홍해를 가르시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진짜 바다가 아니라 백성들이 곧는 고난의 상징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열 가지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애굽에 쏟아부은 재앙이 아니라 애굽의 박해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구리, 메뚜기, 파리 등을 막 잡아다가 시위대가 경찰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처럼 바로에게 막 던지면서 저항한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들 대신 개구리 잡아서 바로에게 던진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수많은 군중을 먹이신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꺼내놓자 모두가 감동을 받아서 자진하여 자기가 숨겨놓은 도시락을 꺼내놓고 먹게 되자 모두가 행복하게 잘 먹었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섬김이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는 교훈으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둔갑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자신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학문적으로 단단히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생명의 씨앗을 받지 못하니 어떠한 역사도 그의 삶에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돌짝밭의 사람입니다. 돌짝밭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자갈밭이 아니라 흙으로 덮여 있는 밭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옥토같이 보이지만 5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흙이 아주 얇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이 씨앗이 들어가서 싹을 내기는 하는데 뿌리가 없어서 금방 말라 죽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돌짝밭의 사람을 21절에서 해석을 하시기를 삶의 고난이 오면 쉽게 금방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이 말씀의 빠른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21절의 표현대로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눈물을 철철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돌짝밭의 사람이 취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면 이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맙니다. 저 사람 저러다 신학교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말씀에 빠른 반응을 보였던 그가 갑자기 신앙과 전혀 담을 쌓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깨닫고 행함으로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고난이 찾아오거나 또는 특별한 변화의 경험이 그 삶에서 지속되지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만, 나아지는 것이 없어, 똑같은 일만 생기는구만 하면서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시험에 그리고 삶의 고단함에 자신을 버티게 할 말씀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 곧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가시떨기밭의 사람입니다. 이 밭은 앞에 두 밭과 차원이 다른 밭입니다. 뿌리가 깊이는 아니지만 생명을 근근히 연장시킬 수 있을 만큼 유지시킬 수 있을 만큼 이것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경학자들은 이 가시떨기 사람은 명목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로 봐야 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깨달음도 있어서 자기 삶에 적용시키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또 한 발은 말씀에 걸쳐놓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22절에서 말씀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닥쳐오면 말씀으로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된다 딱 판단이 되면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결정해버리고 맙니다. 한 번도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이끈 경험이 없다 보니 확신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큰 소리로 아멘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노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를 보면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도 믿는 동시에 이방신인 바알도 함께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간음한 여인으로 꾸짖었습니다. 영원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옆에 딱 계시는데 하나님을 곁에 놔둔 채 옆으로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바알을 같이 하나님과 섬기느냐,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22절에서 언급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쟁에 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닛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이 바로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서시면 백전백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태평성대일 때 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이니까 이 평화의 시대에 필요한 신은 풍요와 다산을 보장해주는 이 바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또 나가셔야 되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곁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한쪽으로는 자기 생활이 풍요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이중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 본문에서 엘리야가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를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하는 꾸지람을 준 것입니다. 그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들의 영적 간음을 엘리야 선지자가 지적한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용어로 가시떨기 밭 같은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염려로 갈팡질팡한 갈지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밭의 사람입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그 땅은 씨앗을 먹고 그리고 씨앗이 땅에 들어가자마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여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끝나지 않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서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옥토밭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옥토밭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말씀의 씨앗이 담긴 하나님의 생명이 삶에 영향을 미쳐서 옥토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옥토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는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절대 옥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이 네 종류의 밭은 각기 다른 네 종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길가에 뿌려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21절에 돌밭에 뿌려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진 것 같은 사람, 저렇게 네 종류의 밭이 결국 네 종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밭이 각각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각기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길가도 됐다가 돌짝밭도 됐다가 가시떨기도 됐다가 옥토가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밭에 따라 각각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밭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옥토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은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돌멩이와 가시떨기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밭이 옥토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은 씨뿌리는 자, 즉 농부에 의해서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옥토로 갈아 엎으셔야 그 사람이 옥토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가시덤불과 돌멩이를 절대로 스스로 꺼내놓지 못합니다. 설령 이 안에 있는 가시떨기와 돌멩이들을 꺼내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스스로 꺼내놓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밭이 길가처럼 단단하든 가시덤불과 돌멩이로 가득 차 있던지 간에 옥토가 되려면 반드시 곡괭이나 쟁기를 가지고 밭에 깊숙이 박혀 있어서 갈아엎어지는 그 고통을 수반해야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게다가 가시덤불과 돌짝밭의 경우에는 지금껏 자신의 일부로 뿜어왔던 돌멩이들과 가시덤불을 내놓아야 하니 얼마나 아프고 싫겠습니까? 그래서 땅이 자기 안에 있는 가시덤불과 돌들을 설령 꺼내놓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스스로 꺼내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요. 충청도 삽두리에 냅둬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냅둬유, 그냥 그대로 살다 죽을래유? 하면서 자신을 갈아엎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자주 섞인 말을 나누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절대 고쳐 쓰지 않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가 옥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상황, 즉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받을 만한 옥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아예 우리 안에 살게 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그리고 오늘의 편문의 표현대로 말씀의 결실을 맺는 일을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생각을 깨우쳐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새 마음을 주시고 마음에 진리를 새겨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일을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언급된 모든 성경의 레퍼런스들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의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여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다 하시면 우리는 가만 뒷짐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옥토로 만드시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감정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전 인격을 성령께서 마음껏 다루실 수 있도록 온전한 순종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껏 나라고 규정하고 생각해왔던 나의 나됨들, 그것이 성격이 되었던, 가치관이 되었던, 아니면 오랜 세월 살아왔던 라이프스타일이 되든, 아니면 이것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나의 강한 신념이 되었던지 간에 이것은 반드시 나야 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기 좋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한 고통이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드릴 것은 삶의 일부분, 아니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함께 살아왔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람은 절대 자신을 돌이키게 할 만큼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냅둬유 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꾸게 하는 감당치 못할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와 맞바꾸는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맞닥뜨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 인격이 부복하여서 하나님의 탈옥하심에 따라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한 저자인 사무엘 레더포드 목사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접은 짐 중에서 가장 달콤한 짐이다. 그것은 마치 새에 달린 날개와 같고 배에 달려있는 돛과 같아서 나를 내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 무거운 날개가 새를 하늘 높이 나르게 만들고 또 거추장스러운 돛이 파도를 가르며 배를 그 앞으로 나아가게 하듯이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옥토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우리를 마침내 만들어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나됨을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손에 의해 옥토를 마음밭으로 가진 비옥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옥토가 된 마음밭으로 하나님께 드릴 풍성한 결실로 가득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